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도난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 누리시는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기에 우리가 또 남원에서 우리 함께 또 도난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말씀들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 위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솔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것까지만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매우 난해한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8장에는 일곱 나팔의 지금 계시를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8장에는 네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요. 그 다음에 9장에는 두 천사의 나팔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9장에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그 여섯 천사의 나팔이 여기에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안식일을 통해서 이 네 천사의 나팔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나팔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나팔은 무엇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나팔 심판과 또 땅에 일어날 여러 가지 재난과 전쟁들을 경고할 때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계속 이 8장에 나오는 이 심판의 나팔, 재난의 나팔, 경고의 나팔은 전쟁의 나팔은 바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 자,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첫째 일곱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일곱 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일곱 재앙이 나옵니다. 이 인류의 역사 약 6000년 동안 마지막 장면을 지금 이 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일곱 교회. 이 일곱 교회. 그 다음에 일곱 교회를 타락시키 시키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타락시키기를 원하는 사단의 기만이 바로 일곱인에서 나타납니다. 일곱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사단이 역사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일곱인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일곱 시대를 지나가면서 모든 교회가 사단의 기만에 쓰러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몇대 교회 시대의 사람입니까? 일곱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일곱대 교회의 상태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까? 예. 네. 이 마지막 일곱대 교회는 사단의 기만을 통하여 뚝뚝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기만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이 사단의 세력들, 사단이 직접 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사단의 기만을 받고 또 사단의 조종을 받는 이 땅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무섭게 핍박하고 기만하고 유혹했던 사단의 대리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고. 그래서 이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세력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심판의 관계.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심히 어렵게 만들었던 그 나라와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가. 이게 완전한 심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너희의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그랬습니까? 내게 맡기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대리자들의 역할을 했던 그 나라들을 어떻게 징치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일곱 나팔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이미 이제 네 나팔을 봤죠. 이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괴롭게 했던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징치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은 이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고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회들을 심히 핍박했던 서로마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이 네 나팔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서로마 제국은 어떤 엄청난 한 번의 전쟁에 의하여 멸망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 신상의 열 발가락이 그 종아리에서 부결된 것처럼 이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 민족에 의하여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열 나라로 분열되는 이 과정이 바로 이 첫째 천사와 넷째 천사의 나팔 소리에 의하여 이 나라가 그렇게 분열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게르만 민족의 그 이동을 통하여 서로마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라의 수도를 내버리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저 이 동아시아, 우리로 봐서는 아시아지만 이 로마로 봐서는 동쪽으로 그의 수도를 콘스탄티누플로 거기에 그 동로마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그냥 백성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그렇게 그리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급한 상황이 바로 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에 의하여, 그래서 이 전쟁은 사실은 누가 개입한 것입니까? 누가 개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바로 이 핍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에, 넷 다섯째 인을 떼니까 뭐 제단 안에 죽은 모든 영혼들의 뭐가 있었습니까? 호소가 있었죠. 우리의 모든 원한을 언제까지 이 신원을 갚아주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는 그 신원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천사의 나팔까지는 바로 서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그런데 이 독수리가 13절에, 8장 13절에 날아가면서 이 네 나팔, 이 전쟁으로 인하여 서로마가 멸망하는 것을 끝이 나지 않고 또 뭐가 있다고요? 땅에 가는 자에게 뭐가 있겠다? 화가 있습니다. 세 번의 나팔이 더 불 것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장에는 두 번의 나팔이, 지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이 부러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예? 별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 그랬는데, 이 별은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무주경의, 무주경의 열쇠를 받고 한 별이 떨어졌다. 그럼 별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별은 곧 종종 무엇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까? 네. 특출한 인물을 상징하는 데 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출한 한 인물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손에는 뭐가 있었다? 예, 무주경의 열쇠가 있다. 아,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그런데 무주경을 여니까 뭐가 올라왔다고요? 무주경을 여니까 연기가 나와서 무엇을 어둡게 했다고요? 해와 별들을 어둡게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연기가 어둡게 나왔어. 그런데 그 연기 가운데 또 뭐가 나왔어요? 예, 3절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황충이 나옵니다. 여러분, 황충이 뭔지 아세요? 예? 이 메뚜기과에 속하는 것인데, 메뚜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메뚜기들입니다. 이 사막의 메뚜기들인데, 요엘서에 보면 뭐 느치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뭐가 먹어버렸다고. 마지막에 황충이 나와서 모조리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은, 이 황충 떼들이 한번 농장에 덮여버리면 나무 껍데기까지 다 갉아먹었다. 이 황충이 한번 지나가면 완전한 폐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이 파괴력이 강한 것을 의미할 때 황충이라고 해요. 황충이 떼와 같다. 이렇게 하는데, 이 연기 가운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황충이가 나왔는데, 이 황충이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나왔어요? 예, 이 황충이가 물지는 않는데, 권세가 무슨 권세가 있느냐 하면은, 전갈의 권세가, 전갈이 어떤 거예요? 전갈. 사망에 아주 사는 곤충인데, 한번 물리면 어때요? 아주 뭐, 우리는 안 물려봤으니 모르지만은,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아파서 아주, 정말 그 고통은 죽음의 고통에 방불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황충이 바로 그런 권세를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황충이에게 말하기를 뭐는 해하지 말라.
수목하지 말라.
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어떻게 해요?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다. 그런 이제 명령을 받고 이 황충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여기 성경에는요, 예, 풀이나 푸른 것은 이 선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어떤 등 이마에 입맞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해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입맞은 백성은 어떻게 돌아? 아, 해하지 말라. 그런 명령을 받고 이놈들이 올라왔어요. 황충들이요. 자, 그런데 이 황충은 나와가지고 어떻게만 하라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뭐 하지는 말고
죽이지는 말고
괴롭게만 하라. 그런데 얼마 동안? 다섯 달 동안. 150년. 쉽게 이야기하면 연상 하루를 이야기하면 다섯 달은 150일인데 150년 동안 아주 괴롭게만 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과연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누구며 이 별이 무저갱에 열쇠를 여니까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오고 황충이 나왔는데 이 세력은 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상징적으로 나타낸 이 예언을 성취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모하메드, 이슬람교의 교주 모하메드입니다. 큰 별입니다. 그런데 이 모하메드 손에는 무대경의 열쇠가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슬람교의 이상한 교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뭐가 올라왔다 그랬어요? 연기가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를 가리웠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가렸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싹 가리우는 그런 아주 이상 몽룡한 그런 무저경이라는 것은 설명할 수 없고 깊고 어두운 구덩텅이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무저경이라 그러는데 이 이슬람교의 진리는요 이상한 어떤 연기와 같은 무저경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은 이상한 교리들 나와가지고 뭐를 흐려버리느냐면은 성경의 교리를 아주 희미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열. 그런데 거기서 또 뭐가 나왔다고? 황충이 나왔다. 이것은 이슬람 교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슬람 진리가 이 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유종민들을 다 집합시켜서 어마어마한 무서운 세력 사라센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이 중세계의 역사입니다. 이 황충들이에요, 이게. 네. 이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왔다는 것은 이슬람교를 믿는 많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위해 황충이 때처럼 생겨났어. 특히 어디에서요? 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동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또 저 서쪽 유럽과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교도들이 되어버렸습니까? 이슬람교도들. 무저경에서 나오는 연기에 그냥 완전히 다 덮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이 덮이면 세상을 황폐해버리듯이 이슬람교가 가는 곳에는 다른 종교는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완전히 황폐되어버립니다. 네. 그런데 이 이슬람교도들에 의하여 이것들이 나와서 누구를 150년 동안 동로마를 괴롭힐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로마, 동로마를 멸망시키지는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괴롭히기를 150년 동안 아주 끈질기게 괴롭힐 것을 한 이 예언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로마가 누구를 괴롭혔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타락한 기독교, 캐톨릭을 위시해서 그 다음에 이 동로마와 캐톨릭은 연합하여 누구를 괴롭혔느냐 하면 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괴롭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쪽에 있는 로마, 로마에는 타락한 기독교가 만들어낸 신학 정교회가 있죠. 이건 거의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는 하지만 거의 귀신의 그 그리스의 그 철학과 완전히 믹서된 그런 그리스도교가 나타나가지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 무함이 아주 괴롭혔던 이 나라들 이 동로마 이것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이 이슬람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력을 이용해가지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타락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를 150년 동안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의 각종 수목과 입맞은 자들은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여러분 이 캐톨릭과 그 다음에 동로마와 이런 타락한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 여러분 입맞은 이는 뭐가 힘입니까? 이는 뭐가 힘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이는 옛날부터 안식일이 하나님의 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가톨릭의 폭정을 피해서 산속으로 다 도망가서 그들은 산속 깊은 데서 홀로 뭐를 지키고 예배드렸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이슬람 교회의 핍박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하메드는요, 원래 기독교회의 진실된 기독교인들에게는 원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하메드가 계시를 받았을 때 그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뭐 이슬람교에도 유일신을 믿어요. 그래서 그 유일신 하나님을 갖다가 그들은 아랍 초기식으로 알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신교를 믿는 이런 나라들은 아주 우상을 아주 싫어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믿는 여호와가 바로 자기는 알라라고 믿기 때문에 진실한 유대인들을 굉장히 그들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을 믿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라의 선지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신실한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이 이슬람 교회는 전혀 적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동로마를 침공해서 막 아주 황충이 같이 그들은 뭡니까? 코란을 받지 않으면 뭐를 받으라? 칼을 받으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아주 성교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송전이라 그래서 지하드라는 말이 있죠. 이 지하드라는 말은 아주 목숨을 걸고 성교하는 군대들입니다. 그래서 송전이라고 그래요. 송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받지 않으면 이 코란과 알라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냥 죽이면서까지도 선교를 하는 그런 단체를 갖다가 지하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은 유명한 테러 단체의 대명사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대단한 진리에서 자기네들이 섬기는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진리는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알라를 잘 섬기다가 하늘에 가면 염소눈을 가진 처녀들이 아주 시중을 받으면서 연애해서 아주 그렇게 쾌락을 누리며 영원토록 산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하도 성전에 참석해다가 순교를 당하면 이거 순교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면 하늘에 가서 아주 염소눈이 그렇게 그들은 예쁘게 본가 봐요. 염소눈을 가진 처녀 7명이 그런 순교자들을 아주 시중 돌며 아주 하늘에서 쾌락을 누리도록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알라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옥에 가서 피국물을 마시고 영원한 죽지 아니하는 그런 지옥에서 그저 먹는다는 게 피가 섞인 물을 마시면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바로 그들의 진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주 이상몽요한 그런 진리를 이 무제병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그런데도 모세오경을 믿고 예수도 선지자로 믿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선지자는 누구냐? 모하메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도 예수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가 모하메드인데 이 모하메드가 기록한 그 계시의 책을 갖다가 코란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경전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와서 이제 15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괴롭혔던 동로마와 로마 캐토릭과 또 히랍의 정교회 이런 타락한 기독교를 괴롭게 하는데 150년 동안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미 뭐 1500년 지난 우리들은 그때 역사를 잘 모르니까 실감은 안 나죠. 실감은 안 나지만 이 역사가 기본시가 기록한 그런 역사책이나 이 1844년 우리의 그 재림의 선조들이 기록한 그 역사들 가운데 보면 그것은 굉장히 실감 있는 역사였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뭐 엄청난 이런 고통을 15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연도를 좀 제가 보면은요, 그, 이 여기에 보면 또 재미있는 것은 9장 여기 보면 5달 동안 이제 괴롭게 하는데 7절로부터 보면 어떤 말이 있어요? 이 황충들의 모양은 뭐를요?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 같고. 그러니까 이 이슬람 교도들은 선교가 아니라 전쟁을 위하여 태어난 말들 것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신속하게 전쟁을 좋아했는지, 그렇게 길지 않은 시대에 이 동유럽과 서유럽, 아시아를 아주 완전히 이슬람교 세력으로 점령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저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뭐가 있다고요? 멸류관 비슷한 것을 썼고, 이건 뭐냐면은, 아마 이슬람 교도들이 머리에 뭐를 빙빙 두릅니까? 터반이라고 그래서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아라비안인들은요, 노란 터번을 썼는데, 이것을 머리에 빙빙 둘러가지고 아마 그들의 아주 특별한 그 모양새를 여기 아마 그렇게 여기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얼굴 같은 것이 있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사자의 이가 있으나, 난해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께서 이 우리 SDA 계시록 주석들을 한번 읽어보면 상당히 참고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아라비안 그 이슬람 교도들은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머리를 깎지 않았대요. 단발이었답니다. 그리고 턱번을 이렇게 하고 날아가니까 여자의 머리털 같이 있다 그렇게 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들의 특색 있는 복장들을 여기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할 권세가 있더라. 그런데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뭐라고요? 무저경의 사자라. 그러니까 바로 이 마호메드는 무저경의 열쇠를 가지고 이왔는데 곧 누구의 사자입니까 이게? 사단의 사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사자라 히브리움으로 이름은 뭐요? 아바돈이요. 헬라의 이름으로는 아블론이더라. 이게 뭔 의미가 있냐? 파괴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바로 사단에 의하여 만들어진 종교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들이 일어나는 일을 막지 않고 어떻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허락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을 그렇게 애를 먹이고 있던 그 동로마와 캐토릭, 타락한 기독교, 이런 것들을 징치하기 위해서 바로 이슬람 교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까지도 어때요? 오늘날까지도. 이슬람 교도들이 타락한 기독교와 철천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회는 타락한 기독교와 하나님의 세력을 백성을 괴롭혔던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백성이다. 지금 미국이 누구 때문에 괴롭힘을 받아요? 이슬람교. 아주 골치를 앓고 있죠. 이란, 그 다음에 상둥이 비행기 상둥이 빌딩 넘어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빛나대. 다 어느 교도들입니까? 이 사람. 그러나 타락한 개신교회를 괴롭히는 일에 이 세력이 아마 앞으로도 이용당할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예언이죠. 그래서 150년을 언제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이 엄청난 이슬람 교도들이 세력을 갖고 난 다음에 직접 로마 본토, 동로마 본토를 공격한 지가 1299년 7월 20일 날 역사적으로 동로마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로부터 150년이면 언제냐 하면은 1449년 7월 20일까지의 이 150년간의 이 동로마가 이 사라센 제국에 의하여 고통을 당한 이 기간을 여기에 예언한 것입니다. 150년. 그런데 뭐 하지는 못하고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만 했는데 어디에 서인 것처럼 정갈에 서인 것처럼 얼마나 동로마가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지난 세월에 사니까 뭐 그거 별로 기억을 못해. 우리 뭐 일본 밑에 고통당한 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불과 뭐 한 반세기 전에 당한 고통도 오늘날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잘 모르죠. 자, 어쨌든 이와 같이 15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자, 그러면 이 여기에도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실한 입맞은 진실한 백성들은 이 백성들에 의하여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게 놀라운 일이죠. 동로마에는 그 시랍의 정교회라 그래가지고 기독교 예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은 마치 중들처럼 탁발승들, 여러분 아시죠? 탁발승들, 옛날 시랍의 정 이런 자들은요, 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하여 아주 무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유대인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보호를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이 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성을 보호하셨는가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제 여섯째 나팔도 똑같은 이슬람 교도들에 의하여 이 동로마가 이제 멸망, 그러니까 150년 동안 괴롭힘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 1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토만 토익이 아시죠? 오늘날에 어느 나라입니까? 터키. 투르크족에 의하여 이제 이 사라센 제국이 유목민들을 모아가지고 어디뚜정이 메뚜기처럼 막 날아다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왕국을 건설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토키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라센 제국에 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하여 큰 왕국이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터키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터키 왕국이 세워지면서 동로마를 공격하여 결국은 동로마가 바로 터키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나팔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150년 동안 죽지는 않고 괴로움만 당하다가 나중에 여섯째 나팔은 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그 오토만 토익에 의하여 이 동로마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오토만 터키가 동로마를 공격할 즈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당시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슬람 교도들이 동로마를 공격하고 서로마를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즉 캐톨릭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종교개혁자들을 완전히 박멸해버렸을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막 붐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박멸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이슬람 교도들이 자꾸 침략을 해오니까 이걸 막는 통에 이 종교개혁자들을 어떻게 대항하여 박멸할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이슬람 교도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징치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종교개혁을 부흥시킬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1517년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동로마의 이 이슬람 교도들의 침략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무찌르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계속적인 이 토익의 침략을 막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서로마의 프랑스나 이런 만약에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한 이런 어떤 부흥을 이용하지 않았었더라면 정말 종교개혁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섯째 천사의 하나의 놀라운 또 다른 하나의 재미있는 예언은 뭐냐면은 15절 보세요. 유브라데에 결박한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뭐를 놔두라?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예배한 자들이었더라. 마병들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리고 여기 그걸 보면 역시 또 비슷한 그런 상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토끼가 세워진 나라 근처에 무슨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곳에 세워질 나라, 그리고 그 이 토끼의 유명한 왕 4명이 있습니다. 그 왕 4명의 왕에 의하여 동로마가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데, 그러면 이 토끼의 예언이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고는 이 터키의 세력이 끊어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그러나 이 예언이 되기 전에 뭐를 멸망시키겠다는 겁니까? 사람 얼마를 죽이겠다고요? 3분의 1을 죽이고 난 다음에 터키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이 동로마가 자, 우리 네 천사에 보면 3분의 1을 뭐 태우고 3분의 1을 어떻게 했다는 걸 나오죠. 그래서 이 로마를 갖다가 보통 이렇게 3등분을 합니다. 동로마, 서로마, 중앙 로마. 그런데 항상 네 천사가 나팔 불 때는 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3분의 1의 로마를 항상 징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슬람 교도들을 통하여 나팔을 불어서 징치할 때는 동로마. 그러니까 이것도 로마의 뭡니까?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중심 세력, 그 수도가 있는 콘스탄티노플과 로마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인데요. 여기에 이 토익에 의하여 로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동로마가 완전히 멸망해볼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지만은 할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 죽이고 난 다음에 연월시일 요걸 끝나면은 토끼가 멸망할 것이다. 이제 여기 예언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벌일 때에 바로 이 구장에 나오는 여섯 번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하니까 이 토끼가 1839년에 멸망할 것으로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토끼가 1839년에 멸망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몇 년 남았습니까? 그때 자기의 계산으로. 1844니까? 예. 4년 후죠. 1844년. 4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징조가,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단합니까? 대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언을 했는데, 윌리엄 밀러의 그 예언보다도 더 정확하게 누가 이 예언을 공부했느냐? 재림운동에 같이 일하던 조수아 리치. 예, 조수아 리치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계산했는데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은 1840년 그 저기 뭐야? 밀러는 39년으로 계산을 했는데 조수아 리치는 이 오토만 터키가 1840년 8월 11일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예언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연월 일시 하면 몇 년입니까? 잘 한번 보세요. 1년은 며칠이에요? 360일. 그 다음에 한 달은 30일. 그럼 며칠이에요? 390일이죠? 그 다음에 하루는 1년. 그 다음에 시는 며칠입니까? 한 시. 15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1449년 7월 27일이 150년의 예언이 차는 때였어요. 1449년 7월 27일이요. 근데 거기에서 391년 15일을 한번 보태보세요. 391년 15일을 보태니까, 1840년 8월 11일인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요 날에 토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것을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이제 4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믿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성취된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터키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에 1830년대는 아직까지 세상을 통치하고 유럽의 아주 최강자의 나라로 터키가 지금 군림을 하고 있는데 1840년 8월 11일이 되면 터키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까요? 사람들이 멍청하게 보고만 있고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1840년 8월 11일 날 토끼가 망한 거예요. 왜 망했느냐 하면 토끼가 저 이집트까지 장악을 하고는 전 유럽을 지금 먹똥똥거리고 저 기독교 국가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토끼의 세력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840년에 어떤 3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애굽에 애굽이 토끼를 반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토끼하고 지금 막 이 애굽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1839년에 토끼가 애굽과 전쟁에서 져버렸어요. 져버렸지만 아직도 강한 세력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하여 다시 애굽을 통치하려고 막 협상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냐면 기독교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아니다, 이 애굽이 토끼에 통치받는 것은 우리는 원치 않는다. 딱 이제 압력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협상이 몇 년까지 되냐, 1년을 거의 끌었다가 1840년 8월 11일 토끼가 항복을 했다. 터키가 항복을 하고 자기가 통치하던 모든 나라들을 독립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1840년 8월 10일. 그럼 정확하게 이 예언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짱만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 성취를 본 조수아 리치와 그 다음에 윌리엄 밀러가 얼마나 대림운동에 큰 힘을 받아가지 말았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정확하게도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유브라데 강에 붙잡혀 있던 네 천사, 천사를 넣은 이 악한 천사, 악의 세력을 놔버렸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을 지금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예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멸망까지도 정확하게 시간까지 따져서 날짜까지 알아맞춰서 한 나라가 이 이슬람교의 세력이 완전히 끝나버릴 것을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2300조의 성소의 정결을 위하고 하나님의 참백성들이 인치는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언의 성취를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보세요. 13절 9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어떻게 됐어요?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어디에서 소리가 났어요? 금단 내 뿔에서 하는 음성이나 봐. 금단은 성소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 몇 대 칸에 있어요? 금단 첫째 칸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여섯째 나팔을 불 때까지 예수님은 어디에서 봉사했다는 겁니까? 성소 첫째 칸에 봉사한 겁니다. 이 음성은 바로 누구의 음성이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봐야 돼요. 거기서 음성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여섯째 천사를 뭐하라? 풀어주라. 나팔을 불게 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유브라데 강에 잡혀있던 천사들을 어떻게 하라? 놓아주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 중세기의 모든 그 캐톨릭 국가들, 동로마를 그렇게 무섭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또 그 세력을 징벌했던 그 이슬람교, 바로 무조경의 그 사자, 그 사자들, 토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자, 이제 몇 대 천사가 남았어요? 여섯, 일곱 나팔을 가졌는데. 일곱 나팔은 일곱 대 천사만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곱 대 천사가 1844년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아직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일곱 대 천사의 나팔 부는 마지막 장면이 일곱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곱 재앙은요, 이 세상에는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입맞지 않는 모든 거민들에게 부어질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그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고 일곱 재앙으로 징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먼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4만세기부터 이제 이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어떤 예언들이 성취되어야 할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섯째 천사의 나팔분, 여기에 마병대가 2만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이 이슬람 군대들의 그 엄청난 수요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뭐 17절에 보면은 유황빛 같은 흉갑이 있고 유황 불이 막 불이 나오고 하는 이런 것은 유황이 나왔다 그랬죠. 이때 최초로 무슨 무기가 나오느냐, 옛날에는 그냥 뭐 단순한 무기인데 이때부터 대포가 나와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대포. 대포가 어디에 끌려 있었느냐 하면은 오늘날은 전차가 있는데 그때는 전차가 없으니까 뭐가 끌고 다녔을까요? 말이. 말이 그 대포를 수레 싣고 끌고 다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의 꼬리에서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뭡니까? 말이 끌고 다니는 대포에서 유황불이 나와가지고 대포가 발사되어가지고 동로막 그 두터운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에 사용됐습니다. 도무지 그 성벽을 말이지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이 유황불을 사용한 대포, 어마어마한 돌을 유황불에 발사하니까 돌이 위력적으로 가서 그냥 성벽을 10번 정도만 치면 어디가나 성벽은 다 무너져버렸어. 이렇게 해서 동로마를 쳐부수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아마 상징적으로 뭐 요한이 대포로 가서 봤습니까? 볼 수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나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재앙에 죽지 않는 자들은 그래도 회개했다고요? 회개하지 않냐고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 남아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또 뭐를 만들고 있어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또 그걸 섬기도록 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 미국을 위시하여 타락한 기독교들이 말이에요. 미국 개신교가 타락한 거 아닙니까? 저 로마교 타락한 교회들 아닙니까? 이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것인데 그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일곱째 나팔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곱째 재앙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섞이지 않는 그런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던 그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그렇게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와는 관계가 없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신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 후에 일곱째 나팔이 성취를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이 복음처럼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죠.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처럼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연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 판단하시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이 땅은 심히 요란하고 혼란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 복되고 거룩한 시기에 저희들을 아버지의 동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기이하신 말씀에 그 놀라운 진리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 비록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우리가 아버지의 보호하심에 성실하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아버지만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이 세상에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운 때라 하시다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입맛을 백성들을 그 위급한 환경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또 아버지 우리가 앞날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여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주님께 의탁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예언의 말씀, 계획하신 모든 말씀들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여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언은 오직 한 가지,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있을 모든 정말 예언들을 우리는 이제 참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혼란과 또한 비판이 우리에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믿음 주셨다. 이 혼란 때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그 환란의 때에 우리가 다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또 진리를 찾는 영혼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병력한 영혼들의 아버지의 기도에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의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끝끝인 은혜와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